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래 사시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33세 정도 사셨고, 그나마 30년 동안은 공적인 생활을 하시지 않고 그냥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일을 하면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한 인생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하신 것은 불과 한 3년 남짓한 세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3년 동안에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 매우 많았겠지만,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주되게 하신 것은 열두 제자를 세우는, 즉 제자 훈련을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상대로 설교도 하시고 또 500명, 70명 여러 제자를 상대로 하셨지만,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의 중점적인 사역은 예수님이 택하신 열두 제자를 사도로 세우는 일에 거의 모든 3년의 공적 사역을 시간을 바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3년 후에는 이 땅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많은 일을 하시고 그냥 가신다면 그 사역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되겠죠.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신 것이 계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신 그 사역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 땅에서 그 사역이 지속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자기 사역을 계승할 열두 제자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특별히 교회 생활하시는 신앙 생활의 모든 신앙의 목적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어떤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에 비춰보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를 믿을 뿐더러 믿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모든 족속에게 전도를 하라고만 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만 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의 결정은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로 알면은 왔다 갔다 교회만은 주일날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예요. 겨우 교회에 한 번 온 것으로 나의 모든 신앙은 만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자들이 자기에게 와서 교육받고 돌아가게 하지 않았죠. 3년 동안 전토와 아비와 어미와 뭐 배와 그물과 사건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풀로 예수님과 같이 사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즉 신앙생활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교회를 오든지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든지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든지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든지 모든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의 옛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훈련받는 차원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길 가실 때도 사람을 만나실 때도 다른 일을 하실 때도 모든 삶의 사건을 성경에서 보면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다 사용하시죠. 바로 예수님의 전 공생의 3년은 훈련의 목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처음부터 훈련받다가 훈련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훈련은 나의 옛삶, 옛 육신에 속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부인하고 새롭게 하는 그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이거 훈련받은 만큼 그 얼굴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교회를 다녀도 얼굴이 어둡고 얼굴이 굳어 있고 무섭고 경직되어 있고 이것은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했더니 얼굴이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게 됐단 말이죠. 사람이 변하면 첫째 얼굴에 모든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에 모든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세요.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디게 가지 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훈련받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나의 도구입니다. 훈련의 도구지.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의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그냥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장소로 쓰이면 신앙에는 유익이 없고 그저 종교생활로 거치다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의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든 나사로를 통해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건을 통해서 길 가다가 제자들이 다투는 걸 보고도 야단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훈련시키잖아요.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그 싸우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죠. 성전에 들어가다 무화과 나무를 배가 고파서 보시다가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그것을 통해서도 믿음의 훈련,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죠.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훈련의 목적을 하잖아요. 잔치에 참석했다가도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오늘도 나사로가 병든 사건을 그냥 가서 고쳐주면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지요. 모든 사건 형편 상황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도구로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의 모든 프로그램이나 사건 형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를 훈련의 도구로 쓰신다고 보면은 모든 것이 나를 훈련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훈련받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좋은 훈련 프로그램을 좋은 기회를 줘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것이죠. 새롭게 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훈련받는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는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쓰기 위해서 25년 동안 자식을 주지 않고 훈련시키잖아요. 다윗을 위대한 메시아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둘람 굴에 훈련을 십수년간 시키잖아요. 요셉의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종살이부터 해서 많은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받는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뭘 일을 크게 하기를 원하고 중직을 맡기를 하면서도 훈련받기는 원치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자질과 소질과 능력이 있어도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할 수 있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주장에 강하고 자기 고집에 강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훈련받지 않으니까.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이 되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옆 동역자에게 걸림돌이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무슨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준 모든 가정의 상황, 재정의 형편,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분량에 맞도록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있어야 쓰임받는 만큼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없으면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훈련시키는 항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쭉 7절부터 보시면은 첫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는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사람의 때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을 몇 차례 걸쳐서 보았지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도 보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사건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내가 급한 대로 하지 않고 사람이 급하게 요구한다 해서 급한 대로 따라가지 않지요. 사람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해도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따라다니고 배우고 있는 열두 제자들에게도 아무리 급한 일, 중요한 일, 병들어 죽게 된 일 앞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이틀을 더 지체한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는 훈련은 첫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된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지체했다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떠나자고 하셨습니다. 이틀 후가 언제겠습니까? 왜 전에는 병들었어도 떠나지 않고 이틀 후에는 또 왜 떠납니까? 바로 그 이틀 후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이제는 가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급하고 상황이 어려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이틀 후는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때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하시겠어요? 바로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기한이 찼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다시 유대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다니로 가자. 나사로는 지금 베다니에 있는데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지 않고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죠.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유대로 갈 때가 아니에요. 왜 바로 전에 왜 유대에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서 오신 것이거든. 그런데 아직은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 다시 유대로 가면은 또 유대인들이 돌로 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생각하는 때는 지금은 갈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적으로는 지금 유대로 갈 때가 아닌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유대로 다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말씀과 항상 부딪히는 면이죠. 설교 말씀과 내 삶에 항상 부딪히는 면이죠. 예수님 말씀과 내 생각에 항상 반대로 부딪히는 문제가 이 말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안전한 때,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옳은 때를 따라서 행하고 내가 옳은 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죠. 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를 따라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지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것을 함으로 내가 만족을 얻고 내가 좋고 내 뜻이 이루어지니까 내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모든 행동 기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데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이 뭐라고 해도 내가 싫으면 뭐가 그래? 그냥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안 맞으니까, 내 때와는 안 맞으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예수님도 지금 가면은 유대인이 돌로 칠 위험이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이 더 위험이죠.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돌로 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돌려 치려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로 다시 가고자 하는 것은 자기 원하는 때, 자기가 안전한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때가 아니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때에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쫓는 사람의 길이고, 바로 우리 훈련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자기를 굴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훈련받는 것이죠. 아무튼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것마다 그대로 다 되잖아요. 병자에게 기도하면 그대로 다 낫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 그대로 말라 죽어버리고 바다와 파도가 잔잔하라 그러면 100% 잔잔하고 예수님은 실수가 없죠. 뭐 했는데 바다가 계속 광풍을 일더라. 뭐 아까 나무는 지멋대로 열매를 막 열더라. 뭐 그런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병이 그대로 있더라. 아무리 상황을 기대해도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더라. 뭐 이러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 차이가 뭐겠느냐고. 우리는 내 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하시는 간구를 다 하나님이 100%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100%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어 태어난 근본적인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만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 권리와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피조물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의 뜻에 순종해서 그의 기쁨이 되며 그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억울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되겠죠. 오, 내가 나를 위해서 태어났지 왜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내가 내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야지. 내가 왜 남을 위해 살았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사람은 아직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인생 존재의 목적을 가장 극대화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태어난 목적대로 살게 될 때 최대 존재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시계가 사람에게 시간이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줄 때 그 시계의 존재 가치는 100%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시계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 거의 안 맞아서 그냥 서랍에 좀 넣어져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이 안 맞아요. 뭐 새 건데. 그래서 한 번은 저 시계가 맞는데 강 목사님이 내가 시계 틀렸다니까. 그 이상한데요. 그러면서 내 시계를 보더니 목사님 시계가 5분 늦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제 맞춰놓은 건데 하루 사이에 5분이 늦어요. 그래서 그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시계는 아주 보기가 힘들어요. 이 시침이 어디가 있는지 보기가 힘들어. 시계는 모양은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 주일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시계를 좋은 걸 좀 차고 나오려고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들 안 보는데 선교지에 갈 때는 항상 전자시대 까만 거 그거 차고 다닙니다. 그게 제일 편해. 딱 보면 시간이 딱 나오거든. 내가 편하니까 그걸 쓰는 거죠. 내가 편하니까. 시계의 존재 가치는 주인에게 시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계가 그 시계의 존재 가치가 100%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모양이 좋고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백금으로 만들어도 시간이 하루에 5분씩 늦으면 그거 차겠습니까? 그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왜? 시계는 시계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고장난 시계처럼 그 모양은 번들어하고 갖춘 것은 많고 재물도 많고 학식도 많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존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도구가 되면은 나는 백금으로 되고 순금으로 된 고장난 시계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질그릇과 같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도 나를 거지 나사로와 같이 병든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가장 존재의 가치를 백분 발휘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고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누구 영광?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내 인생은 최고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겠어요? 이 세상에 가장 무가치한 존재,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번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고 한평생 살았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아무 무가치한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나 나름대로는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누리고 돈을 쓰고 재밌게 놀고 행복한 인생을 쓰고 학위를 받고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태어난 목적이 그걸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겨우 학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겨우 재벌 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겨우 이 세상에 놀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세계 여행 다니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렇게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겠지요. 내가 하물며 건강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겨우 그런 목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고 지옥과 천국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대천지의 주재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비록 큰 것을 얻지도 못하고 가지고도 못하고 잘난 것이 없고 비록 질그릇과 같은 모양일지라도 나의 질그릇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인생을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옛사람은 자꾸 후패져가고 내 속에 새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훈련입니까? 바로 내 뜻대로 내 때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는 비록 원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나는 그것을 할 때 힘들게 괴롭지만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쓰길 원하신다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따라 사는 훈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단 하루를 사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삶의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사는 훈련이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 대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만 자기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악한 자를 따라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죠. 유대로 가자 하니까 아 선생님 주님 유대인들이 조금 전에도 방금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글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두려워서 떨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제자들은 위험한 유대로 안 들어가고자 하는 가기 싫어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는 사람은 실족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낮에 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낮이 12시인데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것은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배도 암초에 걸리면 폭파하고 빠지는 것이죠. 낮은 하나님이 빛으로 주관하시는 때를 낮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때. 즉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때를 낮이라 그러고 그 낮에 행하는 자는 죄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이 빛 속에는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을 뿐더러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교회를 오는 첫째 목적은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이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그 빛은 여러분들 속에 즉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세상 죄에 걸려서 넘어져서 실족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빛 대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실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세상 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의 지체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족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도 받고 능력도 받고 십자가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세상 죄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밤에 다니는 삶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밤에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그랬죠. 밤은 어둠이 지배하는 죄가 활동하는 때입니다. 그것은 왜 밤이겠습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속에는 즉시 어둠이 들어옵니다. 어둠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죄가 마귀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밤은 뭡니까?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감추는 것이죠. 모든 꽃이 있고 뭐가 있어도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추어버립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하는 일은 뭡니까? 남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감추어진 행동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그냥 그럴듯해도 속에 은밀하게 자기를 오픈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교회 밖을 나가서는 은밀한 죄를 짓는 사람. 왜 감추겠어요? 떳떳하면 왜 감추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왜 감추겠어요? 왜 동역자와 셀장한테 비밀로 감추고 몰래 몰래 행동하겠습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다니는 사람은 실족한다 그랬죠. 신앙생활에 드러나지 않고 드러내지 못하고 숨긴 것이 많이 있는, 비밀이 많이 있는, 가정에 숨긴 것이 많고 직장에 숨긴 것이 많고 개인의 사생활에 숨긴 것이 많은 사람은 보세요. 그에 얼마 없다가 금방 그 죄에 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뭐 한두 사람 목격하는 게 아니죠. 넘어지는 사람은 다 그 은밀한 어둠 속에 있겠다가 때가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빛된 교회 안에서 근데 빛 가운데 자기를 오픈하는 것이 우리를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밤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둠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문제에 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낮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빛이 가까웠을 때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훈련이에요. 어둠을 떠나서, 죄를 떠나서, 은밀한 곳을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기의 투명한 삶을 드러내야 됩니다. 감추인 것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훈련 받기를 원하신다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픈해서 드러내는 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 포인트는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말은 영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영으로 들었으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을 텐데 이 말을 육으로 들었죠. 영의 말씀을 육으로 들은 그 제자들이 아 주님 잠들었으면 나을 거 아닙니까? 낫겠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아 잠들었으면 깰 테니까 굳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로 가지 맙시다.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뜻으로 제자들은 받아들인 것이죠.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들을 때는 아무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그저 잠들었나 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현대 교회에 오셔서 설교 말씀을 육으로 들으면 들을 게 하나도 없고 시시하고 또 받아들일 것이 없겠지요. 육으로 들으면 영의 말씀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으로 말에 알아듣는 제자들에게는 육으로 상대해서 그래 나사로가 죽었다 하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제야 아 죽었나 보다 말이죠. 나사로가 죽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죽었으나 영 안에서는 잠자는 자와 같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제자들이 영적인 것을 깨닫는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영으로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말하겠어요? 바로 말씀을 영으로 듣는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들었다고 말한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듣는 것이 아니에요. 논어에 나오는 세상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바리새인처럼 성경 공부로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들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죄가 회개가 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 중요한 훈련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 말씀이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요? 그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들릴 때까지 듣는 귀를 훈련받아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간증하신 분들을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결론을 보면은 다 옛날엔 교회를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만뒀다는 것이고 그러다 어느 날 또 교회로 와서 뭐에 의해서 말씀이 들릴 때 자기 인생이 변화됐다는 간증입니다.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간증자를 세우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종교 생활을 제발 좀 거치고 그런 생활은 이 간증하는 사람도 옛날에 다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 집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나 말씀이 들릴 때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간증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인들이 그 간증을 듣더라도 그 사람도 좀 도전을 받고 새롭게 되고자 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간증자를 세우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닌다고 사람이 다 바뀌면은 교회에서 자지요, 그냥 살지요. 그냥 사찰 집사가 믿음이 제일 좋겠죠. 교회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꼭 좋은 것만 아니죠. 교회 다니는 목적은 교회에 들려지는 말씀이 영으로 한 번이라도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천날을 교회 다니면서 천번을 육으로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어느 날 내 마음이 상하여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겠다고 결단하고 와서 한 번 말씀이 들리면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변한다 그렇게 해서 변하는 거죠. 많은 지식을 안다고 변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는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계시록 끝난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한 교회마다 일곱 교회를 말하고 끝날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일곱 교회가 다 두 교회 외에는 책망만 들은 줄 알아요? 바로 이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누가 교회에 말씀을 하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교회에 하신대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러니 교회에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 일곱 교회처럼 산자 같으나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직접 오리지널 생방송 설교를 들었잖아요. 예수님부터 직접.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 듣기를 더디하는 자야, 깨닫기를 더디하는 자야, 얼마나 내가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냐. 아, 예수님 답답했어요. 바로 옆에서 육성으로 말해주는데 제자들이 듣질 못했어요. 뭐 귀가 못 들었습니까? 아니죠. 영으로 못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이로, 영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야 생명이 되는데, 영의 말씀을 육으로 들으면 욕으로 들리죠.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육으로 들으면 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욕하는 걸로, 나를 비판한 걸로, 나를 책망하는 것으로. 나에게 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욕하고 다니죠. 할례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들으니까.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음서에서는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맨날 예수님께 책망만 받았잖아요. 왜? 말씀을 영으로 받지 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비록 3년을 다녀도 말씀을 영으로 받지 못하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오순절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다락방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혀에 불이 혀같이 나눠지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깨달은 말씀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말씀을 적적해서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은 성령을 받았을 때 말씀이 영으로 들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영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대로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매일 기도 생활을 해야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여름 순회가 이제 40일도 안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40일 작정하면서 수련회 때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정말 여름 수련회를 목표로 하고라도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 신앙의 전환점을 이루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거기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한 이유는 무슨 목적이에요? 15절에 너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틀을 더 지체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나사로가 단지 죽지 않고 병이 낫는 것만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 편에 병이 낫는 게 우선이겠죠. 하나님 편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빨리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사로에게 병을 안 주시지. 처음부터 병을 안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병을 주셨고 또 병을 주신 게 아니라 병을 허락하셨고 그 병을 이틀 동안이나 더 지체하겠습니까? 바로 그에게 병들게 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미 우리는 처음에 그것을 봤죠. 4절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 내 병이 빨리 낫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에게 이틀을 더 머물러서 가게 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전히 죽었어. 나중에 보면 나흘이 돼서 시체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완전히 죽은 그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무슨 영광?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후에 그것을 보고 나서 사도행전은 성령 받고 나서는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분들아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셨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을 베드로가 가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과 같이 자기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의 훈련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믿음의 훈련 무엇이겠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온 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겠으며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행한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이에요. 제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도 믿으시죠? 2000년 전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면 2000년 후인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영생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력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도 오늘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병든 것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나 재정이나 개인의 육신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그런 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을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셨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내 때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받아들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병이 낫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그것이 더 값진 인생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한 가지 시험도 아니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슬프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근심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왜 그러냐? 너희 그런 믿음의 시련 훈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걸 통해서 너희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얘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조급한 내 이성이 이틀 동안 무덤에서 죽는 훈련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지고 싶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시간대로 때를 따라 하고 싶은 그것이 이틀 동안 먼저 죽어져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건이 전화유복이 돼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서 그것이 없었던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더 감사와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